TBS TV 정봉주의 품격 시대.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도 보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는 IPTV, 케이블 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KT 올레 TV 214번, SK BTV 272번, LG U+ TV 176번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케이블 TV의 채널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TBS 앱을 검색 다운로드 받으면 24시간 어디서나 TBS TV를 시청할 수 있고요. 유튜브, 네이버 TV, 다음 TV 팟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 이젠 눈으로도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TBS TV의 고품격 토크쇼 정봉주의 품격 시대가 방송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간 품격 시대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특집 공개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상암동 TBS 사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문자 샵5400으로 참여 신청과 내용 성함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뻐하는 가을밤 감미로운 재즈 선율과 함께하는 정봉주 품격시대 1주년 특집 공개방송 많은 성원 참여 바라겠습니다.
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러시아 모스크바 2017 비확산 국제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 개막했습니다. 이 자리에 북한의 대미 협상 담당자인 최선희 외무성 북미 국장이 참석, 21일 회의에 토론자로 나설 예정인데 미국 전직 관료들과 대화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 회의에 국장급 인사를 파견했습니다. 일각에선 남북 대화 성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했지만 외교부는 남북 회동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그간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는 사실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냉랭한 상태를 유지하는 남북 북미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한편 국제 정세만큼 국내 정세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맞아 여야의 창과 방패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데다 2018년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에 파견됐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돌아가고 있는 국외 국내 정세에 대한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나눠봅니다.
10월 20일 금요일 품격시대 플러스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반관반민의 비확산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침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도 이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남북 국장급 접촉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발 남북대화의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러시아를 직접 다녀오신 분입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 오셨어요? 러시아에서.
17일쯤 온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 피로가 안 풀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국감하시느라 힘드셔서 그러신가요?
네. 뭐
오늘 그 러시아 뒷얘기 재밌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품격시대 플러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샵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그 너스레를 좀 떨었는데요. 그 지금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가 네. 굉장히 중요한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벌써 NPT, 그러니까 그 핵확산 금지 조약이 맺어진 지가 내년이면 50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반세기 동안 전 세계가 핵 확산을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우선 이게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계속 막 그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지금 또 이렇게 잠깐 또 소강 국면 이렇게 보이기도 있는데 현 정세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소강기이긴 하지만 태풍 전야의 소강처럼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죠. 지금 북은 핵 무력을 완성을 위해서 모든 일정을 다 거치겠다. 뭐 이렇게 공언을 그렇죠. 하고 있고 예. 또 미국은 군사적 옵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대규모 해상 합동 군사훈련이 네.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서로가 누가 좀 또 잘못 계산을 해서 도발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전쟁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네. 뭔가 북미 간에 또 네. 남북 간에 이런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에 얼마 전에 다녀오셨는데요. 러시아 특사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보면 이 누군가가 잘못 계산해서 도발하면 엄청난 전쟁 위기에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다. 굉장히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굉장히 위중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북한이 지금 핵무력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러시아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북한의 이런 상황을.
위험한 상황으로 보지만 아직 완성 단계로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ICBM이 5,000km 이상 그 네. 대기권 밖을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그렇죠. 기술이라든지 예. 핵탄도 소형화가 과연 어느 정도 됐을까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불투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대단히 많이 지금 발전돼 온 것이고 네. 예, 거의 이제 그 문턱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핵무력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북한을 설득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좀 끌어내야 되는 그 저 다자 외교 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만나셨을 때 어떤 러시아가 좀 불밑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지금 이 비확산 회의에서 네. 이 조셉 윤과 이 최선희 국장 간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조셉 윤도 한번 두 달 전인가요? 다녀갔고 네. 최선희도 다녀갔던데 네. 이번에 다시 또 네. 이걸 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 미국도 조셉 윤이나 렉스 틸러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렉스 틸러스는
완전 디스했죠.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네. 지금 이게 주춤이 돼서 이번에 조셉 윤이 참석을 못하고 아마 전직 웬디 셔먼 같은 네. 전직 분들이 가서 1.5 대화식으로 네.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네.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실제 미국 국무부라든가 미국 공화당에서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안 도와주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이해를 못해서 저 커트 캠벨을 네. 비롯해서 네.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가서 쭉 조지 전 부시 대통령과 네. 그 깅그리치 네. 전 하원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 이제 이야기가 혹시 이게 이제 배드캅, 굿캅 그래서 네. 좋은 역할, 나쁜 역할에서 역할 분담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한 예측 불가능성의 모습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고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기 같은 것 네. 읽어보면 이 예측 불가능성이 나의 협상의 전략이다. 이렇게 써놓은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 한반도에서 전쟁이 그래서 날까 이런
저런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네. 이것이 어떤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데서는 상당히 유용한 전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 우리 한반도 전체 운명을 거는 이러한 중대한 네. 문제에서는 네. 더구나 세계를 끌어갈 국가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맥케인과 네. 조지 부시 전 대통령까지도 공개적으로 예. 이를 비판했습니다. 같은 공화당 핵심 지도자들이 예. 비판할 정도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또 그저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네, 왔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만나봤습니다. 예, 예. 뭐 갈루치 예. 뭐 비롯해서
유력 인사들이 많이 갈루치 대사도 와 있고
크리스토퍼 힐 뭐 다 예, 와서 그렇죠. 이제 봤는데 네. 다 모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 걱정이 우리, 지금 예. 김정은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을 다 같이 걱정하는 네. 미국 내에서도 예.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 3차 세계대전이 예, 핵전쟁이 나게 생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예. 좀 부정하게 되면 네.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계속 지금 북이 핵을 개발한 논리로 리비아가 핵포기를 했는데 가다피가 결국 죽었다.
네.
이라크 후세인도 모든 사찰을 허용하고 스스로 스커드 미사일 해체까지 했는데 네. 결국 죽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전직 대통령이 다 합의한 것을 일방적으로 미국이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다 반대함에도 지금 핵 합의를 유지하자고 네.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 핵을 파기하면 미국의 말을 어떤 나라가 신뢰를 하고 협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갈루치 대사 1차 북핵 위기를 해결했던 갈루치 대사의 주장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외교를 모른다. 이런 자국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6자회담 틀 다자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래도 이른바 이제 중국 역할론 네.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수 정치인들은 중국 책임론을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 역할론이 급부상하게 된 배경과 이유 이런 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북미 간의 이제 갈등과 네.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북중 간의 갈등도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다 중국이 배후 조종하는 것으로 지금도 네. 보고 있지만 제가 네. 중국 칭화대학에서 한 1년 동안 있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가서 보면 결국 지금 북이라는 존재가 절대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저 북한 사람들을 지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만나보면 강력한 중국에 대한 이 자주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처럼 중국이 말하면 미국이 북한이 그냥 듣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닌 것이고 심지어는 노동신문 사설 같은 데서는 중국이라고 특정하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핵무기 미사일이 중국도 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글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북중 관계가.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억울한 게 자기들은 한국을 위해서 유엔 제재 결의도 참석하고 북을 북한테 배신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네.
열심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또 가중되고 중국에서는. 있는 면이 있는
예,
거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른바 이제 지렛대로 러시아 역할론이 급부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러시아가 북한을 좀 설득할 수는 있나요? 중국도 못하는 걸 러시아가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북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데 유일한 창구가 러시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또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사드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네.
러시아는 중국과 이해관계에 약간 차이가 있죠. 강도가 약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롯데 호텔이나
네.
현대자동차가 잘 되고 있어요. 저도 롯데 호텔에 묵고 왔는데.
아, 진짜요? 네, 러시아 계실 때 롯데 호텔에? 네,
모스크바 그럼 우리나라 네. 분들은 대부분 모스크바 롯데 호텔에 묵게 되고 저번 달에 상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중심가에 롯데 호텔이 오픈을 했어요.
제가 모스크바 갔을 때는 롯데 호텔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이번에 상페테 바로 네. 한 달 전에 오픈했는데 아주 고급에서 정세균 의장님이랑 같이 가서 묵었는데
네. 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이 중국이랑 비교가 되는데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아무래도 떨어져 있고
네.
북경은 여기에 사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고
네.
또 러시아는 전략 핵무기나 이게 발전돼
그렇죠.
있어서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더 좀 우리에 대해서 좀 유화적이잖아요.
네.
사드 문제 가지고 예, 예. 뭐 경제 보복하는 게 없고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지금 나은 편이고 북도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 서운해한 입장이고
네.
러시아에 많이 좀 의존하는 입장이어서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와 지금은 여러 가지 국내 요인 때문에 돼 있습니다.
네.
원래 친했잖아요.
네.
최근에 외신에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을 정도로
예.
그런 관계가 있어서
국제관계가 아주
뭔가 미국과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3자를 다 연결할 수 있는 위치가 지금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가 아닌가.
그렇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슈가 이제 제일 큰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그 어쨌든 이제 그 러시아에서라도 이게 그 북미 간 또는 그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혹시 대화 채널이 열릴 수 있나? 이제 내년에 평창 올림픽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근데 네.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화 창구는 평창 동계 올림픽 전에 열릴까로 보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북한은 7차 핵실험까지 하고 ICBM 기술까지 입증한 다음에 핵 보유국 선언을 하고 대화하자. 이렇게 자기들의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 우리 미국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더 핵 보유국이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스톱해라.
그렇죠.
라는 게 우리들의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은 지금 아직 대화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대화는 연말이나 자기들이 7차 핵실험을 끝내고 나서 이제 완전히 핵 보유국 선언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자. 이렇게 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린 그렇게까지 핵 보유국 국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단시키자라는 게 우리 요구이기 때문에 이 접점을 어떻게 뚫을 거냐가 지금 이번 달, 다음 달에 가장 그런 긴장된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봅니다.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내달 7일에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벌써부터 이제 워싱턴의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특파원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북 강경 메시지를 발표할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그 동맹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혹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지금 그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할까요?
글쎄요, 뭐 예상하기는 뭐 쉽지 않습니다만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미 동맹이 어느 일방만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또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평택 미군 기지를 좀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DMZ로 갈 거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두 개를 다 가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또 이번에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국회 연설 예정돼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전통적인 한미 동맹에 위반되는 그러한 행위가 있을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그 한미 동맹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이제 가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면은 같이 이제. 모든 것이 잘 합의돼 처리돼야 되는데 군사적 수단을 미국은 어느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이 권리를 보유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 이제 ICBM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에 대한 위협을 넘어서 괌과
워싱턴,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본토의 안보의 위협이라서 다른 나라의 동의 필요 없이 미국은 행동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미국 측의 그런 정서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면은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또 우리 한반도 전체 민족의 운명이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확고하게 전쟁은 안 된다. 평화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대신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 최대한 압박, 맥시멈 프레셔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자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보수적인 분들은 비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동연 부총리가 미국 가서도 무디스 신용평가도 유지하고 큰 경제적 혼란이 없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렇죠.
있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거다.
같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말씀을 해버리고 뭐 전쟁 준비하자. 뭐 대피호 훈련시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주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 빠져나가고 외평채 금리 올라가고 더 심각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안전적으로 안정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그 의원님께 특별히 북핵 해결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말씀을 주셨다고요. 어떤 방안이 있나요?
그건 제가 요약해서. 문재인 대통령님 특사로 갔을 때 네. 5월 말에 이제 그 외교부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렸던 그 장소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역사의 무게감을 느꼈는데 예. 그 자리에서 문건을 주더라고요. 그 1, 2, 3, 첫 번째 네. 쌍중단.
예, 쌍중단. 예,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의 미사일 도발 핵도발을 예. 동시에 중단하는 예. 것.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것. 마지막에 이제 다자가 남보체제로 가는 것.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근데 저는 그걸 다 대외비로 해서 말을 안 했는데 그때 언론에 나왔어요. 그 두 달 후에. 그래서 이미 이제 그건 또 러시아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개가 됐습니다만 그 입장을 다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우리는 이제 당면 입장이 대통령께서도 북의 핵도발은 유엔 결의 위반이 불법적 행위고 네. 한미합동훈련은 합법적 행위인데 이게 교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당분간 북이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검토하기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게 상황이 변화가 된다면
네.
북이 이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우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만 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틀을 놓을 수 있는 거여서 이대로만 좀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그 북한 특사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요. 그런 것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과 대화를 해야 우리가 한반도 그러니까요. 운전자론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남북 대화가 돼야 우리 코리아 패싱 문제
예.
이게 되는 겁니다. 보수적인 야당 자유한국당에서 항상 코리아 패싱이라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데 맨 한미동맹만 강조하고 남북 간의 대화 하지 말자 그러면 북이 왜 우리를 만나려고 그러겠습니까? 또 미국하고만 상대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코리아 패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저는 남북 간의 관계를 항상 동시 병행해야 된다. 한미동맹이 있어야 북한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네.
또 남북 대화를 해야 우리가 미국에 끌려가지 않고 중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자가 서로 갈등할 부분도 있지만 그걸
네.
조정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핵 문제는 결국 미국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잖아요. 이게 중국, 러시아가 해결을 하는 것은 예. 한계가 있는 거고
예.
결국 북미가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이게 그 특히 북핵이 왜 그런가, 북한이 왜 이렇게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가,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 아닌가라는 그 역사적인 연원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95년 대기근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북방 경제가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잘 안 해요. 진보 정권에서는 이 북방 경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우리 철도 따라서 유럽 한번 가자. 예? 평양 거쳐 러시아 거쳐 이렇게 그 유럽에 기차 여행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다 경제로 연결이 되는데 국방경제협력위원장 맡으셨습니다. 어떤 비전을 좀 갖고 계신지요?
노태우 정부 때 박철원 씨가 주도를 해서 북방경제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소련과 중국과 국교가 수립되고
그렇습니다.
헝가리를 비롯한 동구권과 국교가 수립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거의 25년, 30년이 돼가는 이 시점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북방정책을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정책과 차이가 뭔가 그때는 어떤 북한이 고립되는 상황의 북방 그 외교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북방정책은 오히려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북삼성을 비롯한
네.
중국과 몽골과의 협력을 통해 북을 개혁개방으로 끌어내는 그러한 우회적인 그런 통합의 북방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긴 로드맵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예. 이번에 고무적인기 라브로프 장관도 나진 예. 핫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 아주 애정을 표시하고 제가 이 남북관계가 좀 대화 국면으로 가면
네.
그 나진 핫산 프로젝트 복원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북방경제협력이나 뛰겠다
네.
도와달라 했더니 뭐 전폭 돕겠다고
아,
약속을 했습니다.
예.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감 이슈 나오신 김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비밀 계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보를 받으셨다고요. 어느 정도 규모의 해외 비밀 계좌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계속 지금 자료를 수집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국회의원들은 수사권이나 이게 없기 때문에 뭐 제한이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나오신 김에 대략에 어느 정도의 수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 굴지의 그런 대기업, 누구나 아는 대기업의 해외 지사를 통해서 뭔가 불투명한 금전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돼서 계속 추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불투명한 금전 거래가 확인이 돼서 추적을 하고 있다.
이명박 계좌와 함께.
이명박 계좌와 함께.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불법 계좌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그 근거는 뭡니까?
이렇게 꽁꽁 숨겨가지고
어디에 썼나?
그리고 뭐 이상한 어떤 의심되는 소지가 많이 있고
이 자원의 교환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 다스에 대해 관심이 많았잖아요. 제가 김경준 변호인을 했기 때문에 쭉 그거를 좀 물론 정봉주 씨나 다 BBK로 고생을 했지만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발견하신 이 계좌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외교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까요?
그건 이제 수사 당국이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검찰에 고발.
아직은 좀 더 파악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럼 언제쯤 고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뭐 좀 파악되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해외 계좌가 발견됐다는 건 저희가 처음 알려진 사실이고, 이제 이게 기자들도 취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이 시작을 했으니까 세게 파셔서 진실의 맥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국감의 핵심이 제가 그때 무슨 인터뷰 한 것처럼 사실 이 이명박, 김관진 두 사람의 이런 그 가장 핵심적인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이 9년 동안 이게 알지 못했던 수많은 비리, 적폐들이 드러나면서 야 정말 입을 담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라를 농단할 수가 있냐. 이런 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피하기가 어렵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장 이 댓글 사건만 가더라도 피의 사실이 되겠죠. 그게 이제 금전적인 문제까지 나오면 더 필요성이 강화되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국감이 적폐청산 국감 이렇게 그 더불어민주당은 정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실들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또 이제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고요. 지금 그 야권발 정계 개편이 상당히 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외부적인 그 압력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몸부림입니다. 어느 생존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정당이라는 게 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있는 조직인데 선거 때 져버리면 정당이라는 게 졸립할 수가 없죠. 근데 현재의 지지율로 보면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그래서 양당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합종연행을 하는 것이다.
뭔가를 시도하겠죠.
바른정당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는 거는 약간 현차를 주는 느낌이고 국민의당하고 합치는 것은 명분은 좋은데 약간 부도난 어음을 주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뭐 야권 이제 보수 야권 통합 뭐 중도 통합 뭐 이렇게 주장들을 계속 하는데 실제로 이런 통합 논의가 전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 통합이라는 게 어떤 철학과 정치 이념과 정책 방향과 합해야 통합이 돼야 그 통합과 합종 연행에 대해서 국민의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른정당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일종의 정치 코미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정치 코미디다.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 탄핵을 통해서 서로 지금 갈라졌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근본적인 전제, 탄핵 찬성과 반대, 그 강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탈당 권유만으로 그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국민의당과 지금 바른정당의 합당은 지금 유승민 의원이 박지원 전 대표를 출당시키면은 합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양쪽 다 지금 박이 양박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양박.
예. 근데 그게 그런 식의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과연 그러면 호남의 그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을 계승을 자처하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런 사람을 다 제거하고 오라는 건데.
네.
그렇게 지금 사드를 두 개, 세 개 더 배치하자고 지금 주장하는 유승민
예.
의원의 그러한 노선과 햇볕 정책 계승을 주장하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런 노선이 빙탄 불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제일,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정체선은 이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연 이게 정체성에 맞는 통합인 거냐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그룹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년 선거를 위해서 그냥 합친 듯 이게 당이 운영이 되겠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형태인지 합치든 간에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예컨대 뭐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런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가정의 위치에서 답변을 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국민적 공감과 동의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당을 함부로 이합집산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 행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국민의당이 진정으로 햇볕 정책을 계승하고 김대중 대통령 정책을 계승했다고 생각한다면 개혁을 위해서 함께 정책적으로 연대하고 이 적폐 청산을 위해서 저희 민주당과 함께 보조를 향해 합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명당과 자민당이 연정을 해서 하지만은 또 지방선거는 같이 경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독일도 마찬가지잖아요. 3인당과 뭐 기민당도 그랬고요. 예. 그것처럼 지금 국민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민주당과 경합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호남 지역에서.
그렇죠.
그래서 시민의 평가를 받아야죠. 그걸 또 이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이합 집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2016년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은 다당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당제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 다당제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독일식 또는 유럽식의 연합정치의 모델을 대한민국에서 한번 구현해보자.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또 반대할 것은 반대하면서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기틀을 정치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꼭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글쎄요.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대표의 이런 선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그런 요구를 두 개의 정당이 독점할 수는 없거든요. 정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녹색당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다당제가 사실 유지되려면 지금처럼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냥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하에서 한 표라도 더 든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49%를 얻더라도 떨어지면 아무런 의석을 가질 수 없는 이렇게 실제 지지율과 의석 비율의 차이가 너무 큰 이런 구조는 다당제에 적합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중대선거구라든지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것 해서 지지율과 의석수의 편차를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거기에 따른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소수정파도 대선에 나와서 한번 정책을 가지고 도전할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책임 총리제를 통해서 뭔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개헌에 올인해서 그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지. 이것을 내팽개치고 계속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이합집산, 거의 뭐 이렇게 10월 말에, 국감이 끝나면 그 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를 좀 결론 짓겠다는 게 양당의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른들, 결과는 어떨까요?
이번에 사실 그 민진당의 마야라 세이지 대표가 그 고위계 정당에 그냥 투항을 했잖아요. 그 공천을 거기에 다 그게 근데 참. 별로 거기에 또 반발하는 그런 입헌민주당이 따로 지금 탈당해서 지금 당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박지원을 비롯한 호남 세력을 배제하고 바른정당과 통합을 했을 때 그러한 모습이 돼서 그 시너지 효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고익계와 지금 마이어라 세이지의 통합이라는 게.
예.
그리고 고익계도 사실 지금 자민당을 비판한다 그러지만은
네.
헌법 개정 문제나 별로 정책의 노선에 차이가 없잖아요.
이제 극중주의라고 하시면서 이제 중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애매한 태도로서는 국민의 마음에 신금을 울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치라는 건 어느 사람은 그런 계산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영혼을 가지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반응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얄팍한 것은 요즘에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숨소리까지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얄팍한 정치 안 통한다. 안철수 대표한테 좀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뭐 이야기 한번 했다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다 난리났었죠. 네,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요새는요 국민들이 정치인의 숨소리까지 다 기록을 하고 기억을 했다가 선거 때 투표로 심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얄팍한 정치 행태로는 이게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앞서 이제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 잠깐 했었는데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걸 보니까 시장님, 아니 그 인천시장 시절에 의원님께서도 사찰 대상자셨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 어떠셨어요? 이게 아주 꼼꼼하게 사찰을 했던데.
꼼꼼하게 있습니다, 사실. 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어버이연합 그 추선희 국장이 두 번이나 인천시청 앞에 와서 대모를 했어요. 그래서 세월호 책임이 송영길 인천시장에 있다라고 뭐 공격을 했어요.
세월호 책임이요? 아, 인천시.
인천에서 배가 출발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아니,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다 사고 나면 인천시장이 책임이냐.
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수면에 대한 감독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수지라든지 그냥 이런. 내과라든지 이런 내수면에 대해서는 관할 책임이 있지만 전부는 해수부나 해양경찰의 책임인데 오히려 그때 현 시장인 유정복 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주무 책임자였죠, 사실.
예.
도저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어버이연합이 저 인천시청에 와서 데모를 한 걸 보고 저런 어르신들이 정말 제가 우병우, 우상호 이름도 구별을 잘 못하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고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인천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냐고요. 누가 돈을 대고 조직적으로 배후 조정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고 또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거기 유정복 캠프 회의에 참석했던 게 참석한 사람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셀카를 찍은 것을 올리는 바람에 드러난 일도 있었어요. 이게 친박 핵심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청와대 쪽에서 국정원이 총동원해서 이 유정복을 당선시키려고 노력한 거죠. 서울시장은 정몽준이 비박이었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는 말든 오히려 당선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고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도 호위무사를 자처했기 때문에 별로 거기는 좀
그렇군요.
거긴 해줬죠. 근데 그래서 집중적인 좀 공작 대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발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추선이는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고발돼 있지만 거기는 정말 어버이연합의 그런 범죄 행위 또 국정원의 자금으로 했던 것은 발본색원이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없네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훅 가버렸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쟁점과 방향, 그리고 또 지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 그 해결 방안으로 떠오른 러시아 역할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 현명한 시민의 몫입니다. 현명한 시민들을 위한 고품격 토크쇼 품격시대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정봉주의 품격시대 1주년 특집이 이어집니다. 저는 11월 첫 번째 금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기억하셨죠?